오늘 바울의 이 골로새서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를 또 우리 함께 잠시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구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우리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바울이 기도를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3절도 보시면 바울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3절에서도 한번 기도를 강조했고 9절에서도 또 기도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게 참 중요한 바울의 이 키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격려할 때 우리는 너무 이제 뭐 기도 부탁해, 기도하고 있어,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인사치레처럼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진다면 그 대상을 향해 요 말을 해주는 게참 효과가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제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상당수가 많이 주님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주님에서 이 주님으로, 그래서 주님을 다시 싹 바꾸고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술자리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많이 하고, 그때 이제 뭐 카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톡방에 제가 이제 가끔씩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 생각이 난다, 계속 이렇게 술을 마시는 장로님들께 뭐 이렇게 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또 문안합니다, 기도합니다, 뭐 이런 등등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다. 또 저희 큰 누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데서 저는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김 집사님 뭐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카톡도 하고. 바울도 계속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주지하고 있어요. 전도하는 방법 중에 참 좋은 게 그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말은 그렇게 싫은 말이 아니에요. 듣기에 좋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데 어떤 신이든 걸려들면 그 기도에 응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기도한다, 기도한다, 또 기도를 또 요청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기도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그러면 아마 대부분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이 돌격대장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막 머리에 띠딱 두르고 막 전진 앞으로 막, 약간 우리 교회 뭐 지읒자로 시작하는 목사님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막뭐 어디든지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막 이런 느낌. 근데 이런 건 바울의 보이는 어떤 사역이에요. 열심을 다하는 모습. 근데 엄밀하게 우리가 좀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이 이런 외적인 돌격 이런 느낌만 아니라 바울은 되게 섬세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보이지 않는 사역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다. 그 보이지 않는 사역이 뭐냐? 바울이 돌격 앞으로 해갖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데로 슝 떠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냥 나 몰라라 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떠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내 기도할 때마다 계속 보이지 않는 그 수면 아래서의 바울의 사역은 뭐냐면 이 기도. 참 바울에게 있어서 이 외적인 것과 그다음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이 이 밸런스를 참잘 맞추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딱 한번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 바울의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이 가시, 사자,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세번 간절하게 기도한 걸 제외하고는 바울은 자신을 위한 어떤 기도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성도들을 위한 것, 그 다음 복음을 위한 것,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읽어봐드리면 에베소서 6장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 골로새서 또 4장 뒤에 보시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줘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말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말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바울의 이 기도의 핵심은 사람, 성도, 본인이 개척한 그리고 본인이 양육한 그 사람을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문이 어떻게든 열릴 수 있도록, 그 기회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보이지 않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바가 저는 크다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시금석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주로 하는 대화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의 대화를 주로 나와 하는가. 나만 만나면 뭐 돈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만 만나면 이성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만 만나면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오래된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나만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그 친구는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냐면 베토벤 얘기를 그렇게 해요. 베토벤에 미쳐 있는 애였어요. 그래서 뭐 베토벤의 그 뭐죠? 이 뭐 전집을 뭐 당연히 있겠고 각 곡마다 지휘자별로 다 있어요.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이 지휘자의 특징과 뭐 저 지휘자의 특징, 이 부분에서의 그 참 그 친구는 이제 만나면 다들 이렇게 도망다니고 막 이랬던, 한번 걸려들었다 그러면 한 2시간 베토벤 전도를 당했던 그 친구에게는 이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자기네 집으로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베토벤 그 뭐 LP판 뭐 그다음에 그때는 뭐 CD가 없었으니까 그다음에 이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있죠. 그거를 뭐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듣지도 않는 클래식을 막 공짜니까 제가 막 쓸어 담긴 했어요. 그 뒤로는 이 친구가 막 예수 얘기만 해요. 그것도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그 친구의 주 대화가 뭐냐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지난주 특새를 또 보냈는데 특새하면서 어떤 기도 주로 했는가 한번 곰곰이 저도 생각해 봤어요. 어떤 기도를 했는가. 어쨌든 기도 안 하고 졸기도 한 적도 있고 멍하니 앉아있은 적도 있고 또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또 기도한 적도 있고 또 우리 각자들도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화를 주로 하는가. 하나님 돈 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뭐 취업시켜 주세요. 남친 주세요. 여친 주세요. 뭐 많은 걸 다 가능해요. 근데 그거로 시작해서 그걸로만 끝나지는 않아야 합니다. 뭔가 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소재가 조금 더 폭넓어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저도 이제 그 지난주 우리 진원들 기도 제목 이렇게 출석부에다가 적어서 이렇게 봤더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뭐 면접 붙여주세요. 뭐 면접에 붙게 해주세요. 뭐 남친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부모님 건강은 없었고요. 진로, 그 다음에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근데 특별히 두 개의 기도 제목이 사실 제 가슴에 좀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참 저에게 참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찾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또 한 분은 이런 기도 제목을 냈더라고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오늘 이 두 번째 이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오늘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와 참 흡사하다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주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에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뭐냐? 바울도 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벽 특새가 뭐 끝났긴 했는데 저는 3.1교회에 와서 특새를 처음 경험한 건 아니지만 삼일교회 특세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스터디? 스터디하는 느낌. 특세 스터디. 왜 스터디하면 이렇게 빠지기 좀 그렇거든요. 서로 막 이렇게 연락하고 막 장소 공지하고 그 다음에 다음 분량 어디다 뭐 이거 공부해와라. 그리고 뭐 다음 발표자는 너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준비시키고. 근데 이제 삼일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냥 놔두면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 사람들은 전부 다 어느 쪽으로 기우는 성향이 있어요? 귀차니즘으로 기우는 성향이 있어요. 귀찮아 안 해. 예를 들어 여기 여러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짜장면과 짬뽕을 한 그릇 대접을 하고 싶어요. 짜장면과 짬뽕을 한 그릇 대접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짜장면을 더 많이 먹게 하고 싶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짜장면을 더 많이 먹게끔 제가 유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짬뽕 드실 분 손 드세요. 근데 요 손 드는 거 이게 귀찮아요. 아유, 그냥 짜장 먹지 뭐. 요 사실 요 손 하나 드는 게 귀찮습니다. 짜장이나 짬뽕이나 큰 차이가 없는 한 그냥 이렇게 손 내리고 그냥 짜장면, 손 안 들면 짜장면이고 손 들면 짬뽕인데 그 드는 요게 귀찮은 겁니다. 사실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게 귀찮아요.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막 누군가가 이렇게 막 이렇게 권면하고 또 이렇게 막 또 전화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막 이러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삼일교회 이 특세의 느낌은 약간 스터디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게 좋은 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자식들 입에 밥 한 숟가락 더 넣어가지고 먹여가지고 학교 보내려고 막 전쟁이잖아요. 자식들은 그거 안 먹으려고 또 전쟁이고. 먹이려는 부모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특세였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특세는 끝났지만 또 계속 여러분들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습관들이 또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하면 그 말은 되게 무게감이 있을 겁니다. 그에게 신뢰감을 줄 것이고 아 저분은 기도하면 될 것 같아. 저분한테 기도 받고 싶어. 이런 마음. 저도 대학 때 크게 아픈 적이 한 번 있는데 저희 교회 지하실에 늘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들이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들 중에도 뭐 다 똑같은 권사님들은 아니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근데 꼭 두 분 권사님은 되게 뭐라 그럴까? 제가 잘 모르지만 평소에 기도실 가면 늘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뵀었어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거나 내가 아플 때 아 그분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꼭 들었어요.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모교회 이제 권사님 또는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평소에 많이 잘 쌓아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또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 내가 쉬지 않고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고 있다. 이 말 한마디가 오늘 바울이 했던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했던 말과 같은 엄청난 울림이 그 한 지체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도는 계속 쉬지 않고 해야 되는 이 보이는 우리 외적인 이 선교 사역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절을 좀 보겠는데요. 바울이 그럼 어떤 내용을 기도했느냐. 구절을 한번 같이 앞부분만 읽어보자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너희로 하여금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다 빼고 우리 주어하고 동사만 이렇게 찾아보시면 뭐와 뭐만 남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채우게 하시고 이것만 남아요. 바울의 기도는 지금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뭔가 채워달라는 기도. 하나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채워주십시오. 뭘 채워주느냐? 지갑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갑을 채워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 이럽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식이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냥 멍한 상태가 아니라 분명한 뭔가 지식이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왜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냐? 바울이 기도하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여러분 이 바울 시대 당시에 흥행했던 아주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는 뭐 여러 가지 특징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지식을 깨달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 했던 종파입니다. 그 바울도 이 영지주의처럼 그런 어떤 영적 지식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꽉 채워지기를 소망했냐. 그런 사변적 지식, 그런 어떤 깨달음의 지식으로 골로새 교인들이 채워지기를 바울이 기도한 거냐. 그건 아닐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지식, 이 지식의 정체를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 우리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한글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헬라어 본문을 보면 명확하게 똑같은 형태의 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오긴 하는데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러면 어떤 지식을 원했냐면 먼저 우리 10절을 봅시다. 10절에 두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라게 하시고 전부 지식과 연관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식과 연관해서 10절에는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끝부분에 자란다. 열매를 맺는다, 자란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에요? 열매를 맺는 지식, 자라는 지식인 것 같아요. 그 다음 11절에 보면 능하게 하신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전부 다 분사인데요. 능하게 하신다. 또 12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감사하게 하신다. 요 네 단어 정리되겠습니까? 열매를 맺는다, 잘한다, 능하게 하신다, 감사한다. 요 네 단어가 전부 다 어디와 연결되냐면 우리 10절을 다시 봅시다.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요 단어에 전부 다 연결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9절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달라. 이 지식이 10절에 바로 하나님께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지식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지식은 영지주의자들의 지식과는 좀 달라요. 그저 깨달음, 아 영적 진리를 알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그런 사변적 지식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주께 합당한 삶의 지식인 건데 이 합당한 삶의 지식이 총 네 가지로 수식을 받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얘기한 대로 열매를 맺는, 그 다음 자라고 있는, 그 다음 능하게 하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감사하게 하는. 여러분 제가 좀 복잡하게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온전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 성장하는 삶, 그 다음 능력을 받는 삶, 감사하는 삶. 이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다. 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그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한다. 되게 복잡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식 위에 행함이 있는데 이 행함은 전부 다 열매를 맺고 성장하게 하고 능력을 덧입고 감사하게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지식은 사변적이지 않고 역동적이고 능동적이고 꿈틀거리는 지식이에요. 그저 성경 공부하고 앉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배운 대로 어떻게든지 나가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지식. 그게 바울이 기도한 지식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역동성을 갖춘 지식. 그저 무기력한 지식이 아니라 그저 고뇌에 찬 지식이 아니라 그저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력증. 알긴 알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지식은 우리로 나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로 성장하게 하고 우리로 감사하게 하고 우리로 능력을 입게 하는 이 파워풀한 지식을 바울이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동적 지식을 바울이 못 알아들을까 봐 얼마나 친절하냐면 그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을 다시 보세요. 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혹시나 모든 악한 일에 열매를 맺을까 봐 그걸 못 알아들을까 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악한 짓 하지 말고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앞에다가 분명하게 열매 앞에다가 선한 열매라고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0절 끝에 보시면 성장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라라 자라게 하시건데 어디에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그냥 네 마음대로 자라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자라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거에 있어서만 자라가라. 바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또 11절도 봅시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데 뭘 따라서 능하게 하라는 거예요? 11절 모든 하나님의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라. 그냥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힘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에 컨트롤을 받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수식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힘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사느냐? 11절 끝에 보시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의 능력에 능력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견뎌내고 오래 참는 것으로 그 결과가 이어진다. 지금 바울은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이 이 능력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저 이렇게 막 나가서 막 전능한 기독교,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비굴하게 참아야 되는 능력.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소극적이고 매력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풍성하게 채우면 채울수록 이렇게 머리가 막 꽉 찰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드러나는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고 참음과 오래 참음에 대한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장하고 뭐 이런 것들로 쫙 모아지는 거예요. 역동적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합당한 순종, 합당한 열매 이런 것들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모아진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토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 뜻을 알수록 왜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는 우리 결론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 이제 근거가 중요합니다. 정말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 다음부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신학적 근거를 이제 바울이 댑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가 옳은 기도는 아니에요. 맞나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냈어요. 반짝이는 모든 것은 금이 아니다. 그걸 영어로 쫙 칠판에 써놨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아직도 기억나요.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이러더라고요. 아무도 중학교 1학년 애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그 속담 아시죠? 예? 예. 반짝이는 모든 게 금이 아니다. 그걸 영어로 쫙 써놓으시더니 이걸 해석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눈치 하나로 살아온 내가 맞췄어요. 딱 맞춰가지고 모든 오답을 조합해가지고 딱 얘기했더니 정답! 이러시더니 스프링 노트 하나를 딱 주시더라고요.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듯이 여러분 내가 그냥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합당한 기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예, 바른 깨달음과 바른 신학 위에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역이든 어떤 기도든 반드시 지루하리만큼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반드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머리 아프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학적인 견해를 밑에다가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럼 지루하지만 이 바울의 신학적 내용을 한번 크게 세 가지로 볼 텐데요. 우리 12절을 이제 바울이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13절을 보십시오.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그가 우리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이나 이제 다른 역본을 보시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에도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3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넣었다는 것은 앞에 12절까지를 쭉 얘기하고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기도를 쫙 설명해 놓고 그 기도의 근거, 신학적 근거를 이제부터 설명하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머리를 잘 좀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이 신학적 근거, 오늘 세 가지로 제가 그 신학적 근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3절 보세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13절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표현이 뭐냐면 어떤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전치사를 보셔야 돼요. 어떤 단어냐면 어디어디에서 그 다음에 어디어디로 이걸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흑암의 권세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디어디에서 어디어디로. 왜 바울이 이 전치사 두 개를 썼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예수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집어넣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 바울의 이 표현은 정확하게 무엇을 상징하는 표현입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표현이냐면 과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갔던 그 사건, 그걸 우린 유식하게 출애굽이라고 해요.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통치, 그 통치에서 건져내서 누구의 통치 속으로 집어넣냐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건져낸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 사건인데 이제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흑암의 권세, 이걸 뭐 죄라고 해도 되겠죠. 죄의 권세에서 바로의 권세가 상징하는, 애굽의 권세가 상징하는 궁극적 그 실존, 그 죄 아닙니까? 이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를 우리 구원해 하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즉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이 통치하는 것으로 집어넣으셨다. 누가요? 예수가. 예수는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모세는 출애굽을 인도한 존재라면 예수는 새로운 출애굽을 인도한 존재다. 새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 바탕으로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지금 이 14절에서 13절에서 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구원받았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궁극적 실존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속을 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이전됐다. 여러분, 이 새 출애굽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14절을 보시면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 여러분 배우셔서 알지만 이 정확한 어근은 이렇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사오다. 노예들이 노예 시장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사오는 행위, 그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끝에 뭐 속량 곧 죄 사함. 여러분, 속량이 사오는 행위라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사오신 거예요. 죄의 통치 아래에 있던 자들을, 죄의 우리 안에 있던 자들을, 마치 노예가 이 주인의 울타리 안에서 팔리기를 기다리듯이,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속량되기를 기다리듯이 죄의 울타리 안에 있던 너희를 죄에서부터 사왔다는 거예요. 그게 죄 사함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근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예수가 우리를 구속하셨다. 과거 모세가 우리 조상을 구속하셨듯이 이제 예수는 우리들을 더 궁극적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럼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또 한 가지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속량 곧 죄사함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죄사함. 여러분, 이 죄사함이란 단어가 구약 언제 사용되나요? 근본적으로 이 죄사함에 대한 근본적인 약속이 한 곳 나오죠.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알죠. 우리 31장 31절부터 3일 3일. 3일 교회랑 똑같은데.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뭐가 나와요?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거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배우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여러분 히브리서 여러분 배우셨을 때 여러분 히브리서 8, 9, 10장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아유, 머리가 다 하얘져가지고. 8, 9, 10장의 핵심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였어요. 예수께서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으로 오셨다 하는 게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의 핵심 메시지였거든요. 여러분, 이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이 새 언약의 핵심적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의 핵심적 키워드가 뭐였냐면 내가 영원히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내가 완전히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 내 율법을 너희들의 가슴에 새겨서 너희들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그 약속이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거를 히브리서 저자가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아주 길게, 유일하게 신약 성경 중에 예레미야 그 새 언약 본문을 통째로 인용할 만큼, 아주 길게 인용할 만큼 이건 너무 중요한 언약이다, 이걸 확실하게 봐라 할 만큼 이 히브리서, 여러분 집에 가서 8장을 다시 보시면 예레미야 31장을 통째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새 언약의 핵심인 영원히 죄를 사하겠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이 기도의 두 번째 신학적 근거로 이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량, 곧 죄사함. 이 예레미야 시대에 약속됐던 이 죄사함의 새 언약이 이제 누구를 통해 성취됐냐?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됐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새 언약과 연관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누시죠.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공간복음 중에 유일하게 예수께서 이 성만찬,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새 언약이라고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만 나옵니다. 누가만 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새 언약 사건이다, 새 언약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당신의 죽음이 새 언약의 성취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전부 다 깨닫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속량, 곧 죄사함, 새 언약의 성취가 드디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을 알고 이 내용을 읽으면 너무 많은 게 관찰이 됩니다.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이 새 출애굽 사건과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많은 게 보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새 언약이 성취됐다. 죄사함을 얻었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게 15절부터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예수님에 대한 찬송시입니다. 그냥 뭐 갑자기 예수님 찬송하고 싶어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고 뭐 이런 그냥 갑자기 필받아가지고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15절부터 20절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러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 16절 보세요. 그에게서 창조됐다. 또 16절 끝에 보면 그를 위해 창조됐다. 전부 다 예수가 누구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창조주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갑자기 예수님을 창조주로 막 바울이 막 묘사하고 있을까요? 앞에 죄사함, 속량, 그러면 구속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구원자로. 근데 창조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조주는 누구만이 창조주이십니까? 아직 못 믿고 계시는군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만이 홀로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감히 바울이 지금 누구를 창조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창조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우리는 뭐 당연한 얘기 뭐 저렇게 어렵게 하나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는 예수를 창조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은 거의 뭐 죽음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런 말은 거의 2단의 3단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이슬람 제가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슬람 애들에게는 누구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알라. 알라 외에는 다 죽습니다. 뭐 IS에게 잡힐 일은 없지만 IS에게 잡히면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묻거든 무교예요 이러면 다 죽인답니다. 무교는 인간 중에 가장 말종을 말종 인간들을 무교로 취급을 한대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데 지금 바울은 예수를 창조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가 뭘 창조했냐? 뭘 창조하셨어요? 온 세상? 물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르다는 게보다도 창조에 있어서. 그게 뭐냐면 18절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몸인 교회의 머리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요? 교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게 교회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교회는 아니 예수는 교회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예수도 새로운 창조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창조자이신 예수의 사명이 뭐냐? 우리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것이다. 화목케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것. 이게 새 창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과 연결된 존재로서 그럼 교회의 사명은 뭐냐? 교회의 사명은 예수의 사명과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찾으셨나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면 바로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교회의 창시자였던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바울이 그럼 어떤 사명을 이어받았는가?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여러분, 이 세우고자 하셨다는 말에 조금 더 다른 표현은 드리고자 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사용한 단어들을 한번 다시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22절 보시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셨다. 여러분, 거룩, 흠, 책망할 것 없음, 하나님께 드림. 여러분, 요 단어들이 전부 다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들입니까? 전부 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에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제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제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흠이 없는 것, 거룩한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그 제물이 흠이 없도록, 거룩하도록 보관하고 검사하는 것이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제물이 살이 쪘냐, 살이 안 쪘냐, 이걸 검사하는 게 제사장의 몫이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물에 흠이 있느냐, 흠이 없느냐. 흠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물은 연락되지 않는 그런 제물이 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역할은 제물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이 드리도록. 그럼 예수께서 왜 우리들을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셨습니까? 바로 예수가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배웠듯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연결된 교회인 우리도 그 역할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인식했냐면 사도 이렇게 인식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자기를 제사장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5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중요한 자기 인식은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제물로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 곳곳에서 이 제사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로마서 12장 그 구절을 한번 읽어봐드리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제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지금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믿음의 제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곳곳에서 자기 자신을 제사장, 그리고 자신이 상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제물로.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제사장적 행위인 것입니다. 바울이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세워진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고 때로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모든 일련의 그 바울의 모든 사역들은 전부 다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 제물에 흠이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끊임없이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몸과 마음이 되도록 그들의 육적인 부정함을 책망하고 그들의 영적인 부정함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들 그 제물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세워졌는데 훗날 자신이 돌보지 않아서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여러 면에서 흠이 생겼다.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너희를 기름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런 모든 표현들이 전부 다 안타까운 마음에 제물로서의 우리들을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우리 잠시 골로새서를 통해 살폈는데요, 바울의 기도의 모든 그 기저에는 전부 다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 그것은 새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서 죄를 궁극적으로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역시 창조주로서 묘사하면서 그분을 교회를 창조하신 교회의 머리로 설명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역시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또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즉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완전히 새 창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새 창조자로, 새 피조물로서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자.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당신의 서신에서 맺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창조된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달라지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피조물로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제물로서, 또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의 능력을 따라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가면서 한절 한절 우리가 기도 제목 삼아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